요한복음 11장 54절부터 12장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느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 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마음을 밝히시는 지혜의 성령께서 우리 영혼의 빛을 드리워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와 뜻들을 깨달아 알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찰하시고 부드럽게 하시는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드러내시고 그 뜻을 환영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내적 원리로 삼을 수 있도록 이 시한 성령께서 친히 시종일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다섯 차례에 걸쳐서 나사로가 그리스도에서 다시 살아난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증거인과 동시에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죄인들의 영원한 생명의 토대와 근거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사건은 허물과 죄로 죽어 썩어 냄새나는 자랄지라도 하나님의 무고한 사랑을 받은 자는 반드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분명한 증거라 알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드러났을 때 유대인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한편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예수께서 표적을 행하신 목적과 또 사도 요한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이 바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고 이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렸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자 이제 이들이 조직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십자가의 도리를 거스르는 자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최첨단에 서 있었던 대제사장 가야바가 했던 말에서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가야바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놀란 표적을 보고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보니 너희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 라고 하는 말로 그들의 길을 꺾은 다음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않아야 한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 예수님을 속죄양으로 몰아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가야바가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의 의미를 알고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들을 알고 이 말을 했던 것은 아니었고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모략과 꾀에서 이 말을 한 것이었죠. 이런 사실을 보다 자세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기자는 이 말은 즉 가야바가 한 이 말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토를 달아놓았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도 성에 차지 않아서 오늘 본문 12장 10절을 보시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면 이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진 않지만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구성원들은 크게 대제사장, 그 다음에 바리새인, 그 다음에 사두개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부활교를 믿지 않는 자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 중요 교리를 완전히 허무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무엇을 보여주는가? 인간의 죄성이 극도화될 때 어떤 악을 행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상하죠? 다른 것은 그냥 두면 쇠하고 힘이 빠집니다. 썩고 부패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탐욕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지는 법입니다. 이상한 현상이죠? 이런 논리에 따라서 그들은 다른 사람을 속죄양으로 몰아서 자기 살길을 찾는 이 지극히 세속적인 생각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지만 그러나 이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이루어지게 되는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 이에 덧붙여 사도 요한은 예수리소의 죽으심의 의미를 51절 하반절 이하에서 더 자세하게 드러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바대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유대 민족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모두를 위한 죽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특별히 흩어진 그들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되게 하기 위한 죽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전반을 흐르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흩어진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로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구약의 주제고 바로 이 일을 놓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 그것은 혈통의 범위를 넘어서서 아직 우리에 들어있지 아니한 이들까지 다 불러 모아들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만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선택은 보편을 지향한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만을 택하셨느냐? 이스라엘만 중요했기 때문이 아니고 이스라엘 통해서 보편적 교회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이 어디에서 증거하고 있는가? 여러 선지서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이사야 43장 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는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시편에도 잘 나타나는데 시편 106편이 시편이 다섯 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4권의 마지막 장이 시편 106편이에요. 그런데 시편 106편 47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라고 간구한 기도가 나타나는데 시편 다섯 번째 권의 시작인 107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기 백성 그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한 그런 뜻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하나님의 구원을 잘 이해하고 율법을 가르쳐만 했던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런 말씀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내린 공의회가 모여가지고 이제는 조직적으로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고 누구든지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알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라고 그렇게 지명수배령까지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으로도 북동쪽으로 한 22km 정도 떨어진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셨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예수께서 도피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요한복음 10장에 양과 목자의 비유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양과 목자의 비유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고 말씀했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권세도 있었고 목숨을 취하실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보면 사람들에 의해서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잡혀 죽임을 당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야 보이는 현상일 뿐 실상은 주님께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에 며칠 동안 머무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 위함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 가까워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기도 하지만 자기를 성결케 하기도 하고 특별히 유월절에 잡을 양을 미리 준비했죠. 바로 그런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죽음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또한 속죄 양으로서 대제사장과 동시에 자신의 몸을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잠시 물러나 계셨던 것입니다. 그랬다가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베다니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자, 근데 주님께서 이처럼 유월절 날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 올라오셨을 때 그때 분위기가 어땠는가? 56절에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예루살렘에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올라왔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여기 그냥 찾았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두리번 찾았다는 게 아니고요. 마치 이렇게 하나하나 검색하듯이 샅샅이 찾았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면 그들이 찾았느냐? 그 이유를 11장 57절에서 밝히고 있는 바대로 예수님에 대한 지명 수배령이 내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성결하기 위해서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유대인들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서로 이렇게 이런저런 말을 했겠죠. 설마 이처럼 자기 생명이 위태로운 이런 상황 가운데 과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것도 아니고 유월절 절기는 매우 중요한 절기인데 지금까지 절기 때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올라왔던 예수께서 왜 올라오지 않겠느냐? 올라올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신 때가 바로 이런 때였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12장 1절에 유월절 엿새 전에라고 시작이 되고 있는데 본래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왜 중요하지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이미 앞에 살펴봤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공식적으로 조직적으로 모의를 했습니다. 이처럼 살해 모의와 이로 인한 살벌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애써 올라오셨다. 결코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않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자신의 몸을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여기다가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이 일은 어쩔 수 없어서 올라오신 일이 아니라 자원하는 방식으로 그분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올라오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공관복음서에 매우 분명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당하고 잡혀 죽으실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었죠. 이 사실이 누가복음 19장 27절에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가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치 대장이 돌격 앞으로라고 외치고 제일 선두에 서서 뒤에 있는 부하를 지휘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 일을 어려워하지 아니하셨다. 당당하게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베다니에 오셨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가 벌어졌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는 어떤 잔치인가 하면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라고 2절에서 12장 2절에서 언급이 되고 있으므로 이 잔치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9절 중반에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함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아마도 이 베다니에서 이루어진 이 잔치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일에 대해서 축하하기 위한 그런 성격의 잔치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 자리에 지금 누가 앉아 있는가 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흘 동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뿐만 아니라 유대로부터 온 많은 손님들이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나흘 만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나사로가 한 행동은 기록하고 있으나 나사로가 한 말은 단 한마디도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만약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든지 아니면 뭐 천국을 한번 보고 지옥을 보고 왔다든지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요즘 교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러다가 간증집회, 초청집회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전혀 그런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있는 것으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난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어떤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도 사람이 드러나서는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된다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명시적으로 사도 요한이 그 사실을 교훈하는 내용을 적어놓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기술 방식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어떤 의도로 이런 내용들을 기록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잔치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나사로의 누인 마리아가 매우 순전한 인도산 나드 향유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닦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나드는 인도산 식물의 뿌리에서 채취한 아주 값비싼 고급스러운 향유입니다. 향수는 항상 비싸죠?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제가 2015년 자료를 한번 봤는데요. 클리브 크리스찬 임페리얼 매저스티라고 하는 이 향수가 있는데 제가 인터넷을 검색을 했거든요. 거기 보니까 이 향수가 500ml예요. 그런데 21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2,365만 원이라고 하는 그 정도로 얼마나 향수값이 비싼지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뿌린 향유는 용량이 한 근 정도 된다 그랬는데 0.5리터보다 조금 적습니다. 조금 적은데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싼지 300데나리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유다가 노동자의 거의 1년치 품삭입니다. 그 정도에 해당되는 매우 값비싼 가격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한 2,365만 원 된다 그랬는데 요즘 뭐 공기업이나 뭐 삼성이나 제가 들어보니까 한 4,5천 대도만요. 그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가격에 해당되는 아주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을 보면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마리아가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그 다음에 발에도 기름을 부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점에 가시면 음식 주인이 제일 먼저 뭘 주죠? 물도 갖다 주지만 물수건을 갖다 줍니다. 그런 것처럼 대개 유대인들은 건조한 지방에서 지냈기 때문에 집으로 들어가면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향유는 머리에 바르긴 하지만 발에 붓는 법은 없지요. 그리고 머리나 상의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치카오 이렇게 쏘긴 하지만 발에 뿌리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왜 마리아가 이런 일을 했는가? 우리가 이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3절에는 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본래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절에는 그럼 어떤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까?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절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사건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은 2절의 결론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2절의 그 이유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마리아 입장에서 왜 향유를 부은 것입니까? 자신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되었지요. 이런 일을 행하신 예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의 표현으로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던지 노동자의 그 1년치 품삯에 해당되는 이 값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사랑하는 가족이 죽은 줄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말이죠. 세월호 사건으로 죽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다. 그런데 왜 나타난지 보니까 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아주 이런저런 드라마 같은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데 어떤 어부가 물에 실려온 한 자매를 구했는데 보니까 단원고등학교 학생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기 딸을 그렇게 돌려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살해하시겠어요? 아마 뭐 돈천만이 아니라 몇 억을 요구해도 있으면 아마 줄 겁니다. 그런 마음을 마리아가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돌려받은 이 나사로, 자신의 오라버니 나사로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리아가 알았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또 헌신을 작정했겠죠. 감사와 헌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돈을 셈하지 않습니다. 헌신은 물리적인 무게나 화폐 단위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 은혜에 감사해야 될 것인가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잘 나타나고 있죠. 시편 116편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라고 노래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통일 찬송가 102장을 읽어보시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또 하나 이유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것은 자신이 받아 누린 그 죄사함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실은 어디에서 유추할 수 있는가?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를 보시면 이와 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이와 비슷한 사건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 죄송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시몬인데 한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자, 그때 예수께서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사는 한 죄인인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은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던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을 했지요. 매우 비슷하지요. 오늘 보면 사건과. 근데 이런 마음을, 이런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을 아셨던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그런데 주인이 두 사람 모두를 다 탕감해 주었다면 누가 주인을 더 사랑하겠는가라고 물었습니다. 누가 더 주인을 더 사랑할까요? 당연하죠.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사람이 더 사랑하고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사람이 덜 사랑할 것입니다. 이러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아 누린 이 죄사함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컸든지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한 것입니까?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여기서 닦다라는 이 단어는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 13장 5절에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실 때 표현한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 예수님의 발이라고 해서 뭐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당시에는 샌들을 맨발로 신고 다녔기 때문에 오랫동안 바깥에 이렇게 나다니면 땀이 나고 그 다음에 냄새가 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가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여기 우리 여성도님들 계신데 여성도님에게 있어서 머리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습니까? 머리에 투자하시는 돈, 그걸 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머리를 귀중히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죠?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요즘에 비싼 이 미장원에 가면 말이죠. 뭐 2, 30만 원짜리 파마는 그냥 제가 볼 때는 기본인 것 같아요. 특별히 요즘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보면 말이죠. 우리 어머님들처럼 뭐 5만 원짜리, 6만 원짜리 이런 파마 하지 않고 대개 보면 뭐 20, 3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파마를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머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여성스러움의 상징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말한 바대로 여인의 영광이 바로 여인의 머리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자신의 그 긴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얼굴 닦는 수건으로 발을 닦느냐 하면 닦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발 닦는 수건은 따로 둡니다. 신발을 닦을 때도 신발 닦는 전용 구두소를 따로 둡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의 그 귀중하게 여기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냄새나는 발을 닦은 것입니다. 이것은 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은 도덕적 해이 현상을 드러내는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민수기 5장 18절에 보면 제사장이 한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간음 혐의가 있는 그런 부녀로 발각이 되면 드러나면 머리를 풀도록 했습니다.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데 마리아는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수건으로 사용했습니다. 노예들조차 하지 않는 이런 일을 한 거죠. 그러면 마리아가 왜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마리아가 왜 일을 했는지를 그 이유를 말씀드렸죠. 죽은 나사로를 살려놓았기 때문이요. 생명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요. 또 자신의 죄값이 그리스도에서 치러졌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 마리아의 행동 가운데 어떤 특징이 드러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헌신한 일에 관한 한 물질도 인격도 상대화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라버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생명에 대한 가치와 이런 생명을 주신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분이 마리아에게는 없었고 바로 이 때문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많은 물질과 그 다음에 자기 인격까지라도 상대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자신이 가장 고귀한 것을 발견하면 그 고귀한 것 때문에 이전에 가장 고귀하게 여겼던 것을 상대화합니다. 이전에는 물질, 이전에는 다른 자기의 어떤 생명 이런 것들을 앞세웠다가 그 다음에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보다 더 귀중한 어떤 무엇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것까지라도 자신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바로 그 일에 헌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름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까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까지라도 내려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을 읽어보시면 브리시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16장 3절에 보면 브리시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목이라도 내려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알고 믿는다는 뜻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참으로 믿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삶의 내용과 자세와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죠? 물론 물질도 중요합니다. 또 인간의 생명 중요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는 더 귀중한 것으로 이기지 않게 되는 그 삶의 현상들이 드러나고, 이런 예가 사실은 감사와 헌신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 많은 재산을, 그 많은 돈을, 그 귀중한 생명을 바쳤다면 그가 왜 그랬겠는가? 우리와 똑같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냐? 그렇지 않고 우리와 똑같은 시선을 갖고 있고 우리처럼 물질도 귀중여기고 우리처럼 생명도 아까워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는가?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나지요. 천국 비유에 나타나지요. 보물이 그 밭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대기를 다 사버렸어요. 그 다음에 아주 값비싼 진주를 발견하자 이 사람이 자기 재산 전부를 다 팔아서 진주를 샀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고 말씀했죠. 무엇을 교훈하고 싶은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망물이신지를 아는 사람은 다른 모든 것들은 이제부터 상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런 일을 한 사람이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을 살펴봤지만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집에 오셨을 때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는 일에 매우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보시면 마르다는 일을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복음의 복된 비밀을 더 많이 들었고 더 많이 깨우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11장 45절을 보시면, 제가 이 말씀을 강의하면서 이 말씀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11장 45절을 보시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아니 왜 사도 요한은 유대인들이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행한 일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르다도 있었는데 왜 굳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했지요? 왜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고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마리아가 예수님과 빈번한 인격적 접촉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늘 받아듣는 이런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주님에 대한 이해가 더 깊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고, 이런 깊이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에 대한 이해가 마리아로 하여금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어드리게 만든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이런 것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에게 있어서 헌신과 감사의 삶은 무거운 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시간을 내는 것, 또 일정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 때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입니까? 아니면 기쁜 일입니까? 만약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이요, 그 다음에 겉으로만의 행위요, 마음에는 전혀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하면 그것은 사실은 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죠? 단순히 물질이 아까운 정도가 아니죠. 그리스도 그분이 절대적 가치로 아직까지 자기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않았음에 대한 반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편으로 보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한다든지, 또 하나님께 때로 헌신을 좀 한다든지, 또 어리고 힘든 사람들의 피를 채우는 이런 일에 관해서 우리의 마음이 좁아져 있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깊이 들여다보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실을 몸으로 드러내 보인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가롯 유다였습니다. 가롯 유다는 이런 마리아의 행동의 의미와 목적과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저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저처럼 값비싼 향유를 그냥 붓고 저 머리털로 저 사람의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닦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아 선상에서 헤맸거든요. 먹을 음식이 없었습니다. 오병이의 이적 사건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5,000명이 있었는데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도 다섯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할 때 가롯 유다의 비난은 한편으로 보면 아주 일반적인 생각에서 나온 비난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신앙적인 견지로 본다고 하면 이 가롯 유다가 얼마나 세속적인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는 3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공생의 사역에 가담했지만 그러나 그는 마리아가 경험한 영생과 죄사함의 은혜와는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아주 가까이 있었죠. 그러나 그리스도와 무관했습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나고 교회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 자체가 아주 익숙한 삶의 원리로 자리 잡혀 있는 분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오랫동안 길들여 왔던 의무로서 예배를 드리고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가장 절대적인 가치 있는 인물로 아직은 자리 잡지 않은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 정말 절대적인 것, 그것이 정말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정말로 절대적인 가치를 위해서 다른 것을 상대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마리아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의 전형으로 등장한 사람이 누군가? 바로 가롯 유다였던 것입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감사와 은신의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머리털로 닦잖아요. 그죠? 안타깝게도 가롯 유다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외적인 은혜만을 받아 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차라리 저 정도의 가격에 해당되는 향수라고 하면 팔아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먹이는 게 훨씬 더 나을 뻔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선 여기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말씀은 신명기 15장 11절에 나타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서 15장 4절에서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이미 신명기 강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보면 언뜻 보면 앞뒤가 안 맞죠. 앞에는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 조금만 뒤로 가면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 아니죠. 무슨 말씀이죠? 앞에 15장 4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었을 때 이상이 현실로 드러났을 때는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것이 맞죠. 그런데 뒤에서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나 너희들은 실력이 모자라서 이런 율법을 준수한 일에 너희들의 실력이 못 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가난한 자는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 가난의 문제는 이 세상 그 어떤 통치자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값비싼 향유를 발에 다 부으므로 낭비하느니 차라리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뻔했다라고 말하는 이 가룟 유다의 말은 맞는 말이죠. 그러나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정말로 가난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이게 심각한 잘못이죠. 육제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동깨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사실 유다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물질에 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물질에 있다. 이것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는지에 대한 이유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국민들은 참 불행한 국민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 보면. 왜 그런가 하면 통치자에 대한 복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대통령 되는 사람마다 다 감옥에 들어가네요. 미국 대통령들을 보십시오. 부시 대통령의 부인 바바라 여사가 죽었을 때 네 명의 미국 대통령이 함께 모여서 그 장례식에 가서 함께 애도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죠? 그런데 왜 그러면 통치자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다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뭐 때문이었죠? 돈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 그렇게 돈이 많은데 아니 또 무슨 돈을 가지려고 저런 일들을 해가지고 뭐 관행이라고 하지만 저런 수치스러운 치욕을 당하는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사람의 탐욕, 욕심은 한이 없어서 이미 수백억, 수천억의 돈을 갖고 있어도 1억, 2억도 준다 그러면 받는 게 이게 인간이에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 넘겼는지를 본문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마음은 마리아의 마음인지 아니면 가룟 유다의 마음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제자들의 살림살이를 책임진 회계 담당자로 오늘날로 말하면 돈깨를 맡은 재정을 책임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돈깨를 맡아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돈을 훔쳤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님도 장로님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개수위원이 헌금을 도둑질하는 걸 봤는지 저한테 한 번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봉투를 후 하고 불어서 돈을 꺼내는데 돈을 다 꺼내지 않고 몇 장은 두는 거예요. 그랬다가 옆에 빈 봉투를 뒀다가 빈 봉투를 가정하는 방식으로 헌금의 돈에 손을 댄 것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형님도 장로님이신데 부산에서 그 교회도 이런 일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서 수십억의 돈이 없어져 버렸어. 이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 옛날 이야기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건 오늘 현대 뉴스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경고를 받아야 되고 경계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구제를 핑계로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헌신이 구제라는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헌신하면 어렵고 힘든 이웃의 피를 채우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따라서 어떤 분들을 보면 교회가 이런 분들 있어요. 교회가 재정을, 교회가 제대로 물질을 사용하지 않다는 것을 핑계로 본인이 알아서 재정을 그냥 막 사용하는 분들이 있죠. 뭐 교회가 너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방식이라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가르유다 같은 경우에 구제를 핑계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 두 가지는요 서로 대조되는 일이 아닙니다. 상호 보완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헌신을 참된 감사를 하게 되면 그저 자연스럽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무명으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사실을 유다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왜 값비싼 나드 향유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는지를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값은 금방 파하겠죠. 저거 300데나리온. 금방 값은 파하겠지만 왜 마리아가 그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면 가르유다가 몰랐느냐. 앞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가르유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절대적 가치가 있는 인물이 아니죠. 그에게 있어 절대적 가치는 무엇입니까? 물질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르유다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은 하나의 표적적 의미,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표적은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예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르유다도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 그분이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셔야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속죄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장례 준비를 위해서 향유를 바친다는 이 사실을 이해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돈을 쓸 때 어떤 분들은 일사부재의 원칙이나 아니면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누구한테는 이 정도 했으면 이분에 대해 똑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으로 트집 잡는 분들이 계시죠. 그죠? 나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때로는 이분에게는 이 정도지만 어떤 사람이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을 공평이라는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죠. 복음의 진정한 의미와 복음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성격이라면 그것보다 100배나 더 쓸 수 있습니다. 그게 교회죠. 그러나 이런 복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에 있어서는 그것은 시비거리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마리아가 이 일을 한 것은 예수님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이런 사실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이 일은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영어 성경 NIV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것은 예정된 것이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은 예수님이 장사되는 날을 위해서 그의 몸을 준비시키는 것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 이 잔치가 벌어졌던 날이 언젠가 하면 토요일 정도인데 정확하게 일주일 후에 다시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바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에서 장사 지낸 바 되었지요? 그렇지요? 근데 그것을 누가 먼저 알았다는 것입니까? 마리아가 먼저 알고 선수를 친 거죠. 미리 그분의 장례를 알고 그분의 장례를 이미 준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사건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을 정말 제대로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마리아인가? 마리아 같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크기와 넓이가 어떤 것인지를 정말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감사와 헌신의 삶이, 뭐 크기에 높고 낮음은 다 다르겠고 상황과 형편의 처지는 다 다르겠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분을 내 삶 가운데 가장 존귀한 분으로 이긴다라고 하는 이런 뚜렷한 표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습니까? 반드시 주의를 지키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른 곳에 얼마든지 자신의 물질을 여유분을 쓸 수 있지만 거기에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어려워 있는 사람들의 피를 채우는 용도로 쓰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그 모습은 어떠든지 간에 우리의 삶에 이런 특징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이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교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일, 즉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일은 신학적 의미로 볼 때 그분이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았다, 그분이 왕으로 등극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어떻게 들어가시죠?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죠? 그것은 바로 왕으로서의 입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왕 되시면 어떻게 나타나는가? 뭐 다윗 왕조를 다시 재건해가지고 예수님이 실제로 다윗 왕조의 왕이 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냐? 그게 아니고 어떤 모습으로 그분의 왕 되심이 나타나죠? 자신의 몸을 속죄 제사로 드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만드시는 이런 모습으로 그분의 왕대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건의 의미를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처럼 왕대심이 드러나는 걸 가리켜 사도요한은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그가 영광을 받으신 것이라 그래요. 사도요한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높이 되심, 그분의 고난당하심과 부활하심을 영광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2장에서 잘 설명하지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그를 주라고 고백하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타나지요. 그분의 왕대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그분의 왕대심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투표로? 아니면 무슨 짓밟음으로 물리적 어떤 힘을 행사함으로 드러났습니까? 그게 아니죠. 인간의 문제는 어떤 문제죠? 죄 문제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리시는 것입니다. 왜 죽으십니까?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속죄 제사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 것입니다. 이런 사건의 의미를 마리아가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가 바로 300데나리온에 되는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것이고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너무 컸기 때문에 공관보험서 기자는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말의 행실이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가장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분으로 여기고 있는가? 또 이런 분으로 여기고 있음에 대한 감사와 헌신이 구체화되고 있는가? 나는 혹시 가루다와 같은 어줍지 않은 그런 핑계를 들이대면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될 감사와 헌신의 삶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핑계되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닌가? 우리를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 교훈의 말씀을 참으로 깨닫고 그래서 그분은 내 삶 가운데 가장 존귀한 분이요 그분 이외에 더 귀중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 헌신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또 이런 참된 헌신의 삶은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요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런 복음의 내용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깨달음 안에서 그분을 가장 존귀히 여기고 그리하여 물질과 우리의 인격까지 상대화하면서 주님 앞에 참된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궁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통일 찬송가 346장.